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그 말씀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자원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샘물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이 갈대처럼 그 흔들리고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요구입니다. 뭘 지키느냐 하면은 계속 똑같이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계속 사랑하는 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은혜 안에 계속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에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 받고 그래서 칭찬 듣고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계산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정함이 우리 인생이 가장 지킬 수 없는 것이 그 마음의 정함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은 못 살아 하고서 했는데 이혼들 하지요. 아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래요. 또 저도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또 부모와 떨어져서 살면서 그게 정말 안 될 것 같고 절대로 못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냥 사람이 죽으면 또 살아남은 사람은 그냥 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헤어지면 헤어진 대로 사는 것이고 애들이 결혼해서 다 떠나버리면 떠나버리는 대로 또 남아서 사는 것이고 뭔가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상황이 되면 난 못 살 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항상 저를 누구하고 촌수가 제일 가까운가에 이렇게 저를 갖다 이렇게 놔요. 저하고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사귐을 가진 사람은 부모지요. 부모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 집안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엄마니까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그렇고 부부랑 아이들이랑 그 가족이라고 살았고 부모님들이랑 내 형제들이랑 가족이라고 살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또 동생들이 다 각기 결혼을 하니까 가정이 가깝게 돼버리고 정말 우리들이 주 안에서 지금 하나 돼서 살지만 주 안에서가 아니라면 다 내 집 내 집 할 판이에요. 그렇고 아이들이라도 또 내 집 내 집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나와 제일 먼저 촌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가 남편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어서 살리시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지킨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되시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가장 먼저 촌수를 맺었습니다.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다른 모든 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제3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촌수인 하나님을 빼놓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기다가 중심에 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심에 살면 우리는 금방 내 마음에 그냥 흔들리는 대로 움직임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는 하나 돼서 살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마음이 싫어할 때는 누구하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부모라도 부부라도 자식이라도 형제라도 누구라도 내가 싫으면은 싫다 하고서 지금 내가 왕노릇하고 내 마음이 그냥 내 말을 해대면은 거기서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화목이 깨지고 사랑함이 깨지고 하나됨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굳이 이 사람하고 하나에 돼야지 뭐 저 사람하고 하나 돼야지 하지 않더라도 각기가 주 안에 있으면 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서로 하나됨을 힘껏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 속에서 지킬 수가 있어요. 제가 참 뭐를 시작을 하면 끝을 맺기가 어려운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을 고쳐야 되겠다. 뭐를 시작해 놓으면은 또 딴 게 좋으면 또 딴 걸로 가고 또 싫어지면 관두고 그러한 성품은 이거는 사는데 너무나 안 좋은 거니까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뜨개질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뜨개질을 조그만 소품부터 시작해서 하나 시작하면 끝내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뜨개질을 해서 성품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훈련은 됐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것을 갖다 주긴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촌수, 마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거는 스스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때 나타나나 성령이 임하면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누구로 임하나, 무엇으로 임하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임하셔야 돼요. 내 도우시는 분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지켜주시는 분이요,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요, 나를 보장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를 지으시니요, 나를 살리시느니요, 나를 세우시느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내가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는 이제 그의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것이 아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안다고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거고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능력으로 권세로 나를 다스려 주셔야지만 그분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지만 내 마음 자체가 지켜진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이 뭘까 스텝을 절대로 뒤죽박죽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야 시작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예요. 그리고 그 믿음도 주로 영접하는 것이요.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요. 그분이 구세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은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말씀하시고 홀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일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 보더라도 고칠 게 많고 참 결점이 많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하나 시작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끝까지 해야지. 제가 저의 어떤 의의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왜? 결함이 많다는 거는 자꾸 이렇게 수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여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가 문제니까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해서 나도 정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나. 별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는 제게 상관이 없는데 그건 제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나. 적어도 인생인데 적어도 인간인데 이 정도의 어떤 인격 이 정도의 나는 되어야지 하는 그 자기에 대한 그 잣대가 있잖아요. 남한테 요구하기보다는 사실은 자기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훈련시키려고 참 많이 애써봤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춘기 때 너무 좌절을 했고 정말 그냥 저 사회에 저 사람들처럼 나 되고 싶지 않은데 저 어른들처럼 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자라난 그거는 보세요. 어려서 있는 6.25이고 그 다음부터 얼마나 사회가 문란했어요. 거기에서 4.19에 그리고 맨날 데모하는 그 속에서 5.16 나고 그냥 그 혼잡한 속에서 아무리 봐도 내가 뭔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정말 어린 내가 봐도 참 우습다. 왜 저러지? 하는 그런 모습.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내 수준이 참 내가 보기에도 한심한 내가 보기에도 어떤 그 정말 저 사람들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나 스스로가 굉장히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다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산다는 것처럼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반드시 죽는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이화에는 백고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백고클럽에서 이제 그 지금은 영동가요 그 뚝섬 강 건너에 그 봉은사 있는 대로 고아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 항상 그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놀아주고 너무나 걔네들이 반겨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더불어 참 좋은 시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너무나 뿌듯합니다. 좋은 일 한 것 같고요. 뭔가 보람 있는 일 한 것 같고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석양에 그 한강을 보면서 이제 건너와서 우리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하고 헤어질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고아를 고아로 그대로 두고 나는 그대로 집에 부모 있는데 가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내 자신이 굉장히 모순되게 느껴지고 또 정말 그 아이들의 그 거기서 입양 가는 것도 보고요. 또 거기에서 자라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언니들도 보고 그리고 아이들 다 거기서 학교 다니고 하는데 참 이렇게 윗자리에서 뭐가 그 아랫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면서 나는 좋은 일 했다 나는 구제했다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할 뿐만 아니라 참 악하게도 느껴졌어요. 우리가 정말 선행을 하고 어떠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거라면은 정말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나 의사들을 그 천직이라고 하죠. 사람들을 살리는 일, 돕는 일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일이라고도 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월급 받아서 자기의 어떠한 꿈이나 자기의 그 야망을 위한 거라면은 환자가, 학생들이 오히려 그 이용당하는 거라 그럴까? 그런 거지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은 고마운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아이들이 지금은 점점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것이 없어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 놔놓고 서로 파업하고 뭐 거기서 뭐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의분은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환자들 쪽에서 보면은 환자들을 생각하고 환자들을 사랑하고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요. 나의 욕심과 우리 영적 욕심, 그 영적 교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베푸는 자, 내가 뭔가 해주는 자로 있어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실 가장 악한 거예요. 바울이 그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높은 마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거짓된 마음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자기가 갖고 있던 것 다 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으로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마음에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정말 다 아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있는 이물질들,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들을 결국은 다 손을 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욥의 고난을 그 이유 없는 고난,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이유 없는 일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은 욥에서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탄의 말에 그냥 놀아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의 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의가 재산을 다 잃어도, 자녀를 다 잃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에 다 그 욕같이 생겨가지고, 부스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찔러대니까 어떡해요? 결국은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뭐 욥을 야단친다든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내가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자요.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많이 짓거렸나, 그러한 자기 스스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뭐라고 하겠나, 입을 다물고 잠잠해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모습, 그리고 정말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흥분하고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주장하지만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남의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자가 없어요.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덮어주소서, 가려워 주소서 뿐이 아니에요. 씻어주소서 뿐이 아니에요. 가르쳐 주소서 합니다. 그냥 내 머리 숫자보다도 많고 내 앞에 아침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내 속에 언제든지 있는 게 죄라는 거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가리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하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선택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러한 지경에 성전이 훼파되고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볼모로 가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속에서 그는 너무나 절망합니다. 그래도 그가 마음의 중심에 회상을 해요. 그리고 그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멸하지 않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은혜지만 그 택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태까지의 삶, 잘 믿는다고 잘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잘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한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주여주여 해도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합하지 않은 게 태반인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의 의의를 갖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말씀이 안에 계시니까, 안에 권능이 왔더니 그는 죄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받은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만을 그는 온전히 추구해요. 그 나라와 의만을 구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안에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은 그 아무것도 잡지 않았고 그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달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 하나로 족하니이다로 갔는데, 근데 지금 몸이 아픕니다.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고, 물론 그가 받은 계시가 특별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그 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낙원에서 그 하나님의 보이심을 봤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이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누립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가져요. 그 환상을 받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그 계시를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파서 정말 부끄러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나의 이 가시를 거두어 주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 은혜는 너한테 이미 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은혜를 많이 줬으니까 바울에게는 족하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족하다라고 안 하시겠어요?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뭐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양이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도 바울 안에도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자꾸 바울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놓지 마세요. 바울이 특별한 건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특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분이 깨닫게 하시면 깨달을 것이요. 그분이 그 뜻대로 우리 안에서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조건은 성령이 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뭐 세미나 듣고 제자 훈련 받고 우리가 뭐 성경 훈련 받고 뭐 하고 신학교 나오고 그것은 문화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사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이 임하면 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사람의 지식입니다. 인본주의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진 것 갖고 하려고 하는 거는 성령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고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우리는 자꾸 높여달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게.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인데, 우리는 그 몸인데,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문둥병자하고 있으면 우리도 문둥병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녀하고 있으면 우리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고아들하고 있으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궁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부자들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부를 구하고 부하고자 하면은 복음이 복음이 아니게 돼버려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게 사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안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면요. 대형교회가 된 자체가 성령님이 이렇게 충만한 것 같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 덩치가 크니까.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하는 일이 많아 보이니까. 성령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성령님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셔도 계세요.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권능입니다. 무슨 무조건 크고 강하고 높고 화려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크고 강하고 그리고 화려한 것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겸손한 것이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거.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은 것은 몸의 가시를 통해서지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 그 3층 하늘을 가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뭔가 나는 영적이야.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워. 아니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사람이에요. 너도 나도 하나님이 다 가서 쓰라 그랬다 그러고 하나님이 다 가서 말하랬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랬다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을 각기가 매일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중보자, 우리의 하나님과의 통로는 오직 예수님이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거짓 교사와 선지자가 예언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는데, 저는 모든 무슨 사역자든지 교회를 지금 비판하려든지 지적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요, 아기에게 가장 먼저 내가 엄마고 네가 나와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익히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를 낳은 분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있더라도 다 아기가 엄마하고 젖줄이 되는 것이고, 부모를 통해서 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찾는다면, 내 아이로 낀다면 그 아이는 내가 부모인 줄 알고 옵니다. 그때 내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든지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함으로 정말 그들을 소망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하지만 늘 그가 잊지 않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진리와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오직 중매자 역할을 했어요. 모두를 예수님하고 엮어주는 일, 너 안에 계신 성령을 좇아서 살아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 따라라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다 지체를 주시고 더불어 살게끔 하십니다. 그냥 바울은 자기가 붙잡힌 바 되어서 자기를 부르신 이에 그 부르심에 일심으로 전심전력하는 자기 한 사람의 발걸음이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지만 그러나 다 각각이라는 말, 각각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각각의 배치를 주시고 각각 인도하시고 각각 세우시고 하는 그 각각이라는 말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하나지만 우리는 각각 다른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약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약함이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축복인지를 알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거는 정말 그가 견디기가 어려웠고 사역하는데 그것이 참 방해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마 종일이라도 기도할 거예요. 바울은 세 번이라고 세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면 그거 하나 놓고 막 졸라대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하고서 그냥 하나님한테 막 졸라대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도 내게 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제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런 것보다 저에게 많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영생 하나로 기뻐하라 그거는 저 자신보다도 제가 형제들이나 이제 가족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자꾸 거기에 이제 빨리 좋아졌으면, 뭐가 이렇게 빨리 나아졌으면, 그런 것들을 그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영생 하나로 족하라. 그의 건강, 그의 성공, 그의 무슨 어떠한 그 뭐랄까 회복이나 그러한 인간적인 그거 아니라 그냥 주 안에서 새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영생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거 하나로 족하라.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 제게 은혜는 그냥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냥 주님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도 주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모자라면은 그 무엇을 가져도 모자랍니다. 정말 무엇을 넣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요. 그냥 황충이 와서 다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다고 하는 거머리의 딸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밑도 끝도 없다 그러죠. 한도 없다 그래요. 그 욕심에 이끌리는 것, 미혹당하는 것, 죄 짓는 것, 그거는 끝을 모릅니다. 끝이 없어요. 무저갱이라는 말이 밑이 없는 곳, 다시 말하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고기 같은 그러한 마음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물질이 없고 머리 곧다서 딱딱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다른 말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마음이 지켜져야 평강해요. 그 마음은 심지가 굳은 자에게 평강이 있다 그러는데 그 심지가 굳다는 게 이게 붙들리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찝쩍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갖고 태어난 마음은 이기적이고 자고하여서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기쁨을 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합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은혜가 족할 뿐만 아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이 세상에서 약한 자, 그리고 비천하고 없는 것과 같은 자를 하나님은 택했습니다. 오죽 사람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 하면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못난 것도 자랑이고요. 악한 것도 자랑이고 뭐 별별게 다 정말 나중에는 그 뭐랄까 사람이 악해진다 그럴까 무뎌지면은 부끄러움도 자랑이 돼버려요. 이제는 사람들이 노출을 하고 자기 몸을 상품화시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몸을 돈으로 계산하는데 아무 부끄러워해요. 우리의 나라는 가치는 돈으로 계산 안 되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으신 작품이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돈으로 매길 수 없다 그러지만은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그러한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약해 보세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그 의학 갖고 돈 갖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 병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신세계에 있어요. 그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예요. 세상 것으로 안 되고, 사람이 안 되고, 자기 것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고요, 낮아질 수 있고, 비천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자꾸 달라고 가요. 자비와 긍휼을 구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뭐 해가지고 뭘 따내려고 하지 않으면 저 사람보다 높아지고 뭔가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속셈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지혜 있다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온전하심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 그렇다라고 우리도 믿어보세요. 그러면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약함이 우리의 감사가 됩니다. 저는 체력이 어려서부터 약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또 체육을 제대로 한 일이 없이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참 소위 말하면 능력 있게 산 그 순간순간들이 참 많아요. 까부러져서 숨만 핥닥거려서 돌아눕기도 어렵고 손가락 펴기도 어려운 그런 삶도 내 삶 속에 계속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제가 그걸 한 번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죽은 자도 살리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일으키시면은 안전뱅이도 일어날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그냥 그것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의존하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 약하기 때문에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꾀병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때는 막 뛰거든요.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 다른 사람이 못할 걸 하게 하세요. 체력이 있는 사람도 못할 거를 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거는 내게 힘 주셨다기보다는 내 안에서 그분이 하게 하셨다.
아멘.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주부고 살림을 하다가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서 집안일로 뭘로 하다가 예배 시간 돼서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할 때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뭐 말씀 준비하고 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되지 않잖아요. 삶 전체가 그냥 하나님하고 돌아가야지 삶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뭘 이렇게 하고 그런 구분이 되어 지 않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그런데 정말 혀도 안 돌아가고 숨도 힘들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게 하세요. 근데 그 나누게 하심이 저에게 먹이심이요 저를 일으키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이요 정말 은혜 베푸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기 똑같이 동일하게 계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봅니다. 우리가 정말 죄 속에서 그 비천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서 하나님 앞에 높일 내가 너를 존귀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이름의 권세를 가졌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따기 위해서 뭐를 할 거 필요 없고 또 뭐를 했다고 딸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이 사역을 많이 해서 은혜가 족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에게 이미 족한 은혜를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그 연약함 속에서 나의 온전함은 드러난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약한 것은 범죄하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범죄한다. 그거는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요. 마음이 고집스러운 것이고 자기 마음이 강한 거예요. 지금의 약함이라는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함이 있어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 너희들에게 원함이 있어도 열심히 있어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쫓아가지만 그들은 예수님 옆에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갔어요. 예수님 고통스러워서 그 피가 땀이 되도록 그러한 핏방울을 그 쏟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잡니다. 왜? 육신이 약해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아무리 원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자기 죄, 자기 내면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나니 이 성령이 하게 하시나니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 내 가진 거 나 안다 할 수 있다 하던 거 다 벗어졌을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운 때예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받기만 하는 때예요. 은혜는 받기만 하고 사는 거지 갚으며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면 우리는 계속 약합니다. 조금 있으면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또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강한 거는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나에게 아무 이렇게 열등감도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나의 고통이나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나의 어떤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이 약한 거는 이렇게 지금 몸으로 온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범죄하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것. 그러한 약한 것들 그리고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함 이것도 다 복음 때문에 받는 권한이지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함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를 그가 계속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십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써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을 수 있지만 복음은 성령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학박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능력 있는 어떠한 인격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약한 자, 정말 가난한 자, 자기 수준을 알고 오직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것으로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그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러한 고백이 삶에 실제로 실천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강함으로 나타납니다. 뭐 오뚜기 인생처럼요. 쓰러지는 게 쓰러지질 않아. 일으키시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쓰러뜨리고 세상은 쓰러뜨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떠한 그 능력과 어떠한 어려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임한 그 하나님의 의를 뺏어갈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 뺏어갈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나의 권능으로, 성령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자보다 강한 거예요. 어떤 지혜로운 자보다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정말 이런 능력이나 이런 연약함이나 이런 핍박, 환난, 가난,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은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나타내심도 되지만 그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복음과 더불어 산 그 사람들은 기뻐하였고 감사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했지. 거기에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이 계셔서. 그게 성령님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게 마음대로 안 돼서, 저게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마음 채워주세요. 내 마음에 원함을 해주세요 할 때는 맨날 성령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성령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어떤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하고 주님으로 인해 평강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정말 뭘로 바꾸겠어요? 우리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훌륭하지도 않고 바울처럼 사역도 안 했고 바울처럼 아무것도 안 한 그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똑같은 은혜 가졌어요. 족한 은혜 가졌습니다. 예수님 가졌잖아요. 말씀 가졌잖아요. 성령님 우리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울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내놓을 거 없는 그러한 우리들, 연약함 밖에 없고 우리의 행한 것 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 허물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크기를 넓이를 또 그 깊이를 매일매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낮추어 주시고 더욱 작게 해주시고 더욱 잠잠하게 하시사 오직 성령님과 하나 되는 생각 성령님과 하나 되는 마음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그 고백 외에 모든 말을 하나님 저희 안에서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강하다. 그 찬양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의 승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찬양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